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법,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이렇게 좀 낙심하게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누군가에게 괴롭히거나 혹은 나쁜 말들을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우리의 형제고 또 자매이기 때문에 또그 사람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한 사람 때문에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새가족이 와도 이 사람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이 한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었고, 뭐 낙심까지는 아닌데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저 사람은 교회에 남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저는 그럴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뭔가 선을 하고 싶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마 낙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누군가는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게으름과 무질서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또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어차피 오실 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해서 남은, 또 일했기 때문에 얻어들인 수확을 가지고 자기들은 늘 배불리 먹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편지를 통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법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질서의 울타리를 지키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아타크토스라는 헬라어는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군대의 이 대열 있잖아요. 군대는 이제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씩씩하게 대열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대열을 벗어난 병사를 말할 때이 아타크토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을러서 그냥 오늘 할 일을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지 않고 그 군대를 파괴하는 한 사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받은 전통.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말하죠. 그 복음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를 할 때에 어쩌면 그 사람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열매요? 이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열매인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한 사람은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한 사람, 아주 심각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서 일하기 싫어하거든이란 텔레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할 의지조차도 없어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어차피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해? 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또그 공동체 안에서 해악을 끼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텐트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썼던 텐트라든지 아니면 비가 올때 혹은 햇볕이 셀때 텐트라든지 그가 살았던 마을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텐트는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가 염소 가죽을 통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꾸준히 밤낮으로 했다고 해요. 왜요? 누군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까봐 폐를 끼치지 않고 마땅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한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존 맥아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으름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교회 안에서의 권면과 징계는 사랑의 방식이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권면과 징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원칙이 지켜질 때, 권위가 세워질 때,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권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늘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려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원칙과 이 훈계와 권면이 늘 살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 들면 떠나서 그래요. 너가 나를 혼내?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면 교회를 떠나면 돼. 나 그러면 나 혼내지 않는 교회 갈 거야. 여러분,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겠죠. 이단이 들어와도 그 이단을 막을 수 없고, 억지를 부린 사람이 있어도 그 억지를 부린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조지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깊은 의미를 준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했다라는 의미는 책임을 질수 있는 삶이죠. 근데 교회를 들어왔는데 책임은 지기 싫고 누리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 힘든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의 울타리를 지킬 때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겠죠. 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한 가지를 실행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무한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믿고 행복했던 기억 있으시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 기억과 감정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도 다 기쁨으로 들리고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행복했고 세상에 그저 다 아름다웠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아름다웠고 눈이 오면 눈이 와도 아름다웠고 맑은 하늘이 그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때로는 힘들게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칙과 복음에 맞추어서 때로는 권면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엔카케인이라는 헬라어는요, 지쳐서 포기하다 혹은 마음이 무너지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무너지다. 제가 방금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의 크기가 아주 커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작구나라는 걸 느낄 때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옹졸할까? 그럼 괴로운 거죠.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작구나라는 걸 느낄 때 우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뭔가 앞과 뒤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전통을 지키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떠나라라는 전제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롭냐면 이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해서 미워해서 그 사람으로서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으로 떠나게 만들든지 할 때가 힘든 건데 그게 아니라 형제에게 대하듯이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집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훈육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형제를 정말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권면하여서 거리를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가 돼야 된다.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관심이 쉽습니다.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형제같이 대하면서 떠나는 건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책을 말하고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눈물의 기도 없이 어떻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 없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떠날 때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형제를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눈물의 기도로 형제의 마음으로 마음의 큰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 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힘은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내를 가지고 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인내를 주셨기 때문이죠. 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참으셨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나같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형제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참아야 돼. 예수님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차이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용 속에서 정체성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소속감을 느낄 때 변화된다고 합니다. 소속감을 느낄 때 변화된다. 그 형제가 때로는 일을 하지 않아서 때로는 떠나게 될 때가 있지만 그에게 줘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소속감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다. 낙심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표시이다. 우리가 낙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충격요법이 있거든요. 뭐 너는 소망이 없어. 너 이래가지고 소망이 없다. 라고 자녀에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자녀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말한다라면, 그는 소속감을 얻게 되고, 왜 교정해야 되는지, 왜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바른 훈육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권면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름과 무질서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현실의 현대 교회도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해줘. 첫 번째는 질서의 울타리를 지키라. 각자가 책임을 감당하고 말씀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본을 보이며 수고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권면하며 징계하며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책임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울타리입니다. 또 여유는 관계를 회복하는 힘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인내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울타리를 지키시면서 이 복음의 은혜에서 오는 여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